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논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넷이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다섯 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땅 림나에서 다 쳐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느도바 사람 단후멧의 아들 스라야와 마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심판과 멸망이 끝은 아닙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과 귀족들의 집을 비롯한 모든 것이 다 불타고 성벽이 허물어지고 그나마 남아있던 사람들이나 바벨론에 항복했던 사람들도 쓸만한 사람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바벨론 왕의 시위대장이 남겨둔 비천한 사람들이 남은 땅을 다스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떻게 최종적으로 망하고 무너졌는가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우리 12절, 11절과 12절 한번 볼까요?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성중에 남아있는 시위 대장이 그 땅의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11절 보시면 모두 사로잡아가고 그 땅의 비천한 자를 남겨두었다고 12절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로잡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에서 쫓겨나는, 이거야말로 엄청난 심판이었어요. 이것은 레위기나 신명기가 말하는 최종적 심판,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뿌리를 내리고 영원토록 살지 못하고 이제 그 땅에서부터 뿌리채 뽑혀서 먼 이방 나라로 가는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엄청난 저주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런 꼴을 당하게 되느냐고 하면 비천한 자 때문인 거예요. 비천한 자가 사실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 정의와 공의의 법이라는 것은 연약한 사람을 잘 보살펴서 누구든지 하나님이시는 안식을 누리는, 그것이 율법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이 지금 예루살렘은 빈부격차가 커지고 연약한 사람을 충분히 보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늘 서름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므낫세의 죄 때문에 요시아가 아무리 발버둥치며 영적 개혁을 일으켜도 역부족이었다고 하는데, 므낫세의 죄를 성경이 언급하는 것을 보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는 것은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하다못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 속건제도, 속건제가 무엇입니까? 원통함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잘못을 저지를 수는 있죠. 그렇지만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서 죄 용서받고, 그리고 그걸로 끝이 아니고 속건제를 드려가지고 내가 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오분지를 갚아주면서 원통함을 없애는, 그래서 예배 자체가, 구약 성경이 말하는 예배가 그저 짐승 잡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회를,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면 이 공동체가 더 건강해지게 만드는,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명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욕망을 이룰 우상 제사를 열심히 드린 거죠.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고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활동을 이용해서 초월적인 능력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이 어느 시대나 엄청난 위험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시대에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좋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사명으로 받아서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을 살고, 그러면서 내 꿈과 내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에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열왕기하를 읽을 때 성전의 우상 숭배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들도 얼마나 많은 우상 신전을 세웠습니까? 요시아가 얼마나 많이 부수었습니까? 요시아가 그만큼 많이 부수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우상의 신전을 많이 만들어 놓을 수 있었겠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 굴복하며 은혜의 지배를 받기보다는 종교적인 활동을 이용해서 자기 꿈을 이루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우상을 열심히 섬긴 거죠. 신전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언약 백성이 타락한 백성이 되고 이방보다 더 악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해야 되고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사명으로 받아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잘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이 더 많이 생기고 아무도 그 연약한 사람을 배려하지도 않고 보살피지도 않고 그냥 자기 약간만 열심히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망하는 이유가 자기 약간이면 열심히 하고 자기 꿈을 열심히 이루고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그리고 그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가 보니까 점점 관계가 깨어지고 빈부격차 커지고 그러면서 비참한 사람 많아지고 우울하고 원통한 사람 많아지고 아무도 나한테 관심 없다고 느끼는 사람 많아지고 그러면서 망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깨어지는 거죠.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겼는가? 왜 이 고거룩한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에 비천한 자가 많아졌느냐? 어떻게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느냐?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연약한 사람들이 오히려 편안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율법에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사람을 불러다가 연약한 사람의 눈에서 눈물 닦아준 뭐 그런 꼴이 된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꿈을 이루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살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 거룩한 사명이 뭔지 하는 것을 잘 배워가지고 그 사명을 이루려고 하는 삶을 살아야 그것이 바른 신앙이지 그렇지 않으면 성전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오늘 본문 13절부터 17절 보시면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전을 높게 둔 것과 여러 가지 장식품과 기념물들을 전부 깨뜨려서 다 예루살렘으로 옮겨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 번이 아니고 한 서너 차례 침략해가지고요. 다 전리품을 많이 빼앗아 갔거든요. 성전이 그런데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성전이 더럽혀진 거예요. 성전이 유린되는 거예요. 성전이 깨어지는 거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바벨론의 전리품이 되어서 끌려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며 결국 온 땅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성전이요. 다 깨어지고 짓밟히고 유린되고 성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기물들이 다 전리품이 돼요. 성전에 이방인들은 들어올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성전에 이방 군대가 들어와서 성전 여기저기 다 짓밟고 그래서 얼마나 비참한 형편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유가 뭡니까? 성전이 문제가 아니고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문제였던 거예요. 성전이 문제가 아니고 건물이 문제가 아니고 그 건물 안에서 예배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문제였던 거죠. 우리가 열왕기하를 읽으면 히스기야도 또 뭐 요시야도 그 이전에 요하스도 다 뭐 성전 수리하고 뭐 이렇게 건물은 버려져 있고 그 버려진 건물을 수리는 하는데 사람의 삶을 고쳐낼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성전이 무너진 사람들의 삶을 지탱하지는 못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예레미야 묵상할 때 예레미야가 여러 차례 경고하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집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예루살렘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이 성전 절대로 무너질 리가 없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레미야는 계속 말하기를 아니다. 하나님이 갈대아를 불러와서 심판하실 거다. 예루살렘 무너지고 다 포로도에 끌려갈 거다. 저 성전 무너진다. 하나님의 그 어떤 권위를 빌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열심히 선언했거든요. 그러니 예레미야 7장만 보더라도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인데 여호와의 성전인데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이 건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실제로 너희가 바알을 섬기고 너희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사는데 어떻게 이 성전이 너희를 지켜주겠느냐. 예레미야 그렇게 말했거든요.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실로의 성막을 세워요. 그런데 그 실로 성막이요 금방 무너집니다.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이고 출애굽하는 백성의 가운데 서서 그 걸음을 이끌어 내었던 것이 성막이에요. 그런데 금방 이방인의 심판을 받고 성막 안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기구들이 다 여기저기 흩어져 가지고 나중에 보면 언약궤조차도 어디 가서 방치되어 있는 그런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실로에 가봐라. 실로가 어떻게 됐는지 생각해봐라.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삶이 문제가 되는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응답하느냐. 이 공동체의 이 거룩함이 문제가 되는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제일 쉬운 거는 건물을 짓고 건물을 장식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삶을 새롭게 빚어내고 우리 삶을 장식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성전이 무너집니까? 성전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무너졌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 보시면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얼마나 비참한 꼴이 되는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붙잡힌 사람들이 다 끌려가서 죽고, 그리고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세워서 이제 남은 땅을 관리하게 한 거예요. 22절을 보시면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이 사반은 요시아가 성전 수리할 때 보낸 서기관 이름으로도 나오고, 그리고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마지막 시기에 예레미야를 잘 도와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반은 그나마 악한 왕들 사이에서 일을 하면서도 선지자의 말을 잘 듣고, 그래서 그 집안 대대로 뭔가 이게 은혜와 복을 누리는 뭐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예레미야는 아시다시피 바벨론의 항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그달리아는 아마 친 바벨론파였거나 미리 항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남은 백성을 관리할 수 있는 총독 직임을 받았는데, 아시다시피 이 왕족 시드기야의 친척이었을 텐데 10명을 데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 죽여요. 오늘 보면 25절과 2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5절과 26절입니다. 시작.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우리는 이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를 지난번에 예레미야서에서 더 길게 묵상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무너졌는데 그 혼란을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열왕기하를 읽을 때 열왕기하가 멸망에 대한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 27절부터 3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7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빌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이거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야김의 아들인데 3개월 만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끌려갔거든요. 그리고 그때의 나이가 18살이었어요. 그러니까 18살에 끌려가가지고 37년을 옥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옥에 갇혀 있으면서 예루살렘이 결국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들었겠죠.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37년을 감옥에 있었던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37년을 옥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37년이 지난 어느 날 이 옥에서 나오라 그러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봉신국, 그러니까 이 신하의 나라 왕족을 대우하듯이 여호야긴이 대접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쓸 것은 종신토록 끊이지 않았다. 일종의 연금을 받듯이 해가지고 이 여호야긴이 왕의 대접을 받으면서 바벨론에서 아주 편안하게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예레미야서도 이 말씀으로 끝나고 그리고 열왕기하도 이 말씀으로 끝나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비춰지는 얼마나 중요한 은혜인지를 본문이 강조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조각구름 같은 거예요. 이것이 충분한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큰 비를 몰고 올 수 있는 조각구름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죠. 37년을 감옥에 있었던 죄수를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죽어야 나오는 감옥이에요. 죽어야 나오는 감옥인데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은혜의 빛이 점점 더 강력하게 비춰지기 시작해서 결국 바벨론이 무너지고 난 뒤에 이 고대 근동을 제패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고 자기 출신 지역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내려가지고 예레미야가 예고한 70년이 차면 돌아올 거다고 하는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또 역사 안에서 보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고 돌아온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없는 일이에요. 그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고대 사회에는 부족이 망하면 신이 없어지고 신이 없어지면 수호신이 없어지니까 남은 사람들은 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고대 사람들이 자기 민족, 자기 언어에 대해서 뭐 대단히 충성스러우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사회는 우리는 뭐 5천년 단일 민족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5천년 단일 민족 그거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저기 고대 근동의 부족들은 우리만큼 규모가 크지도 않고 고대 사회에는 작은 언어를 사용하는 수많은 부족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족들이 자기의 어떤 부족의 정체성에 대한 충성심 이런 거 없고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살고 저렇게 만나면 저렇게 살고 그랬어요. 그런데 언약의 백성은 아니었던 거죠. 혈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37년이 지나도 7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하신다. 그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우리가 무슨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에스더나 이런 성경을 보면 우리가 다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소망을 부여잡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된다고 선언했는데 정말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호야긴이 무슨 믿음이 좋은 사람이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거나 여호야긴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정말 악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것들을 열왕기하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공동체, 옛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지상의 교회는 무너져도요 하나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국 승리하세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힘껏 부여잡고 우리 시대에 믿음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경건한 공동체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